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P 서버 기술전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고성민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SP 서버가 장이 났을 때 24시간 365일 투입해서 장애 조치도 지원드리고 원인 분석도 지원드리고 Q&A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 내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저랑 야간에 잠이 넓게 있는 상태에서 통화하셨던 고객분들도 계시고 참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고객분들 직접 만나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술 지원에 대한 이야기,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같이 할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SQL 서버 2016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 재미없는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오전 세션에 보니까 DBA, 엔지니어 컨설팅,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좀알수 있을까요? DBA 경험이 있거나, DBA를 하고 있거나, 컨설팅을 하고 있거나, 기술 지원을 하고 있거나, 엔진과 좀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손만 좀 들어봐 주세요. 안 드신 분 가만히 해도 절반이 있을까 말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돌린 시간에 이 세션을 왜이 시간에 맞게 돼서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제 세션은 뭐 얼마나 빨라졌나, 2016이 얼마나 빨라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기존 버전에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들 좀 짚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RTM이 런치됐는데 지금 테크넷 문서나 MSDN 문서가 많이 대부분 완벽하게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려면 그런 자료들을 봐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대신에 전 세계에 있는 SQL 서버 MVP 분들, 그리고 SQL 사랑하시는 분들이 블로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도 CTP 버전부터. 그런 자료들 참고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스터디 모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분들이 블로깅을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SQL을 안 하시는 건지, 다른 게더 바쁜 일이 많으신 건지, 좀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좀 블로깅도 많이 하고 기술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거는 SQL 서버 2016 데이터베이스에 향상된 기능, 이전 버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제가 실제 여기 계신 고객분들께 지원했던 경험담, 이런 것들을 뭐좀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졸린 시간 이런 부분들 잘 극복해 봤으면 좋겠고요. 레벨은 100에서 300 정도 될것 같아요. 아주 쉬운 내용도 있고요. 누구나 알수 있는 쉬운 내용도 있고요. 좀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엔진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한글로 된 포스팅 자료도 보기는 어려웠었고요. 한 번쯤은 이렇게 꼭 제품 종속적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짚고 나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깊게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테크캠프의 취지와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추가 사항은 따로 여기 있는 스터디 모임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쪽에 유료 기술 지원을 요청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저희 팀에서 열심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블로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블로그를 이미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CSS, 마이크로소프트에는 CSS라는 기술 지원 조직이 있는데요. 커스터머 서비스 앤 서포트라는 조직인데, 저희같이 이제 로컬에서 기술 지원한 엔지니어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이고요. SQL 서버에 대해서도 이 CSS 엔지니어가 공식적으로 블로깅하는 사이트입니다. 2006년도부터 있었고,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이 블로깅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스팅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트러블시팅 방법이나 아니면, 기술 지원 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해 놓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6월부터 6월 달까지 It Just Runs Fast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SQL 서버 2016 엔진의 향상된 기능에 대해서 한 24개 정도의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엔지니어가.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오늘 발표할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기술 지원 엔지니어가 2014년도 2014가 나오고 난 다음이죠. 실제 고객을 지원하면서 있었던 뭐 불편함,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모아서 개발팀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약 200여 개의 아이템을 모아서 2015년 초부터 이 2016에 반영되도록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SQL Add라든지 아니면 2016 제품을 통해서 그렇게 개선된 사항을 이제 볼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달에 또 하나의 블로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메모리도 굉장히 늘었고요. 운영체제는 설치 가능한 운영체제는 윈도우 서버 2011이랑 윈도우 8, 개발자들은 윈도우 8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SQL 서버 쪽에 유명한 포털이 커뮤니티가 sqlner.com이라고 있죠. 거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오가고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답변은 달지 않고 있지만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곳을 통해서 꼭 이런 거 나오면 물어볼 겁니다. 윈도우 7에 SQL 서버 2011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도 분명히 올것 같고요. 그리고 SQL 서버 2016부터 이제 64비트 데이터베이스 엔진 전용으로 나옵니다. 2014까지는 32비트 버전도 있었거든요. 근데 2016부터는 이제 전체 엔진은 무조건 64비트. 대신에 클라이언트 툴, SSLS나 이런 기타 개발 툴 같은 것들은 여전히 와우 64 32비트 모드로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두 가지 링크가 있는데요. 두 번째 파란색에 있는 링크는 이제 설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알려진 이슈들,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링크는 운영체제별 지원하는 최대 메모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전체 메모리가 아니라 유저 커널 모드 메모리를 분리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어드레스 스페이스 리밋 같은 것들을 볼수 있거든요.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하드웨어가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SSD, 플래시 디스크, 스토리지 성능이 워낙 빨라져서 생기게 된 변화 중에 하나인 거죠. 개발자에게 누군가 청중이 질문을 했었어요. 왜 SQL 서버는 저런 로그라이터, 로그 모니터 큐를 감시하고 있다가 빨리 로그를 내려보내야 되는 그 로그라이터가 왜 하나밖에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었고, 개발자는 그 당시에 이제 하드웨어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했던 시절이고요.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 성능이 빨라짐에 따라서 로그라이터도 여러 개 있는 게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2016에서 처음으로 로그라이터 개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몇 개까지 늘어났냐면, 누마 노드마다 하나씩. 최대 한 인스턴스에 4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 4개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 누마, 소프트웨어만 합쳐서 최대 4개까지입니다. 잘 되고요. 결국 이제, 예전에 이제, 로그라이터가 하나 있을 때, 결국 싱글 포인트 경합이 발생한다라고 판단했었던 거죠. 그래서 4개까지 늘리게 됐고요. 저는 4개까지 늘어난 거, 이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마지막 히든 스케줄러거든요. 히든 스케줄러가 뭐냐면, SQL 서버에는 CPU와 매핑되는 여러 개의 이제 스케줄러가 있는데요. 그 스케줄러에 이제 스레드들이 그 스케줄러에 몸을 담으면서 결국 작업을 처리하게 되는데, SQL 서버 R초까지는 이 스케줄러가 로그라이터 스케줄러가 일반 유저 스케줄러라고 셰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CLR이나 이런 무거운 작업들이 로그라이터가 있는 몸 담고 있는 스케줄러에 물렸을 때 로그라이터가 제때 빠른 응답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진작부터 히든 스케줄러 들어갔었어야 되는 건데 이 디자인이 2008부터 바뀌었었거든요. 아니군요. 2012부터죠. 2008R2까지 이렇게 이 모델로 갔었고, 2012부터 히든 스케줄러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유저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저 스케줄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병목들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자기 전용 히든 스케줄러, 시스템 프로세스들이 사용하는 히든 스케줄러를 갖게 된 거죠. 로그라이터 변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2012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QL 서버 2016에서 이 쿼리를 수행하게 되면 로그라이터가 몇 개인지 그리고 어떤 스케줄러에 할당되어 있는지 볼수 있는 쿼리거든요. 제가 이거 사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누마노드 4개의 누마노드가 있는 머신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장비를 구해서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PC에서 테스트하고 노트북에서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 거는 Azure EAS VM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VM을 만든 거죠. 만들어서 이틀 정도 해놨더니 결국 시간이 다 소진돼서 테스트를 대신 할수 없었지만, 그 머신에서 CPU가 20코어였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누마 노드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 두 개의 누마 노드를 가진 머신이었고요. 거기서 이 쿼리를 수행한 결과고요. 여기 보시면 커맨드에 로그라이터라고 4개의 커맨드가 보이실 겁니다. 결국 4개의 누마 노드에 각각 각각 노드마다는 아니죠. 첫 번째 노드에 4개가 다 몰려있는 거니까 노그라이터가 4개까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히든 스케줄러. 예전에는 레귤러 스케줄러였어요. 비저블이라고 나와있던 레귤러 스케줄러에 맵핑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고요. 실제로 로그라이터와 관련된 케이스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서 로그라이터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인메모리 내에서 활동하는 녀석이라서 별다른 케이스들이 많지 않은데요. 실제 고객사에서 각각의 이런 로그들을 저는 경험했었거든요. 언제 이런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로그라이터가 한 주된 역할은 로그 캐시에 있는 그런 트랜잭션 정보를 LDF 파일로 쓰기 위한 그 작업을 트리거해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났다. 왜 났을까요? 대부분이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IO 서비스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결국 펌웨어, 드라이버, 하드웨어 장치, 물리적인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안티바이러스가 영향을 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벌써 두 개가 넘어갔네요. 지금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곱 개 중에 두 개가 지났습니다. 이제 다섯 개 남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흥미로울 수 있는 주제인데, 이건 뭐냐면, SQL 서버가 데이터 파일을 디스크에 라이트 할 때, 라이트 파일 개더라는 윈도우즈 API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레이즈 라이터, 체크 포인트, 셀렉트 인트, 크리에이트 인덱스, 우리가 주로 쓰는 명령어들이잖아요. 이런 작업이 발생했을 때,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페이지를 디스크로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그 사이즈, 단위가 더 커졌다는 거죠. 2016에서. 기존의 SQL 서버 2000부터 2008까지는 16페이지를 한꺼번에 내려보냈거든요. 16페이지, 한 개의 페이지가 8KB니까 계산하면 128KB를 내렸던 거죠. 128KB를 한 번에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윈도우 서버, SQL 서버 2012부터 2014까지 두 개의 버전이죠. 그때는 32페이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256K인 거죠. 근데 2016에서는 무려 128페이지, 4배가 늘었죠. 2014에 비해서. 이거 계산하면 몇 메가인가요? 계산. 한 개 페이지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죠? 실망입니다. 1메가를 내려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 인메모리 버퍼풀에 데이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더티페이지예요. 더티페이지라고 제가 표기를 안 해놨네요. 저런 더티페이지를 DB 더티페이지 매니저가 하나씩 하나씩 골라오는 거죠. 쭉 읽어냅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를 여기에 아웃풋 리스트에 작성하게 되고요. 이 아웃풋 리스트에 작성된 데이터를 128페이지씩 내려보내는 거죠. 디스크에. 제가 데모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나요? 어떻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프로세스 모니터라는 프로그램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손은 안 드시겠지만 프로세스 모니터가 뭐냐면 실제로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액티비티하게 파일 IO나 레지스트리 액세스 그리고 네트워크 IO 이런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캡쳐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기술지원부에서는 필수로 사용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제가 SQL 서버 2016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할 거면 윈도우 10 좋죠. 여기서 제가 트레이스를 시작을 할 거고요. 스크립트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바스타 데이터베이스에서 라이고라는 게 제 알리아스인데요. 라이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구문인데 이 구문 이번에 2016에서 새로 나온 구문이죠. 아까 보셨었나요 혹시? 제가 발표 준비한다고 전 세션을 못 들었습니다. DB 만들고요. 그리고 테이블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인서트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 앞에 준비 작업만 먼저 하겠습니다. DB 만들어졌고 제가 트레이스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인서트 한번 해볼게요. 한 건. 1, 3, 4, 5, 6, 7, 8. 보이시죠? 여기에 LDF 로그 파일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까요? 이게 아니잖아. 돋보기를 되겠습니다. 여기 로그 파일 보이시죠? 이때 바이트가 512바이트로 보이시죠? 제가 조금 더 인서트를 해볼게요. 재밌는 게 한번 이렇게 같이 시켜나오면 보이시죠? 쿼리 할 때마다 512바이트씩 로그 파일을 쓰는 거죠. 이 누가 써준 걸까요? 로그 라이터가 로그 캐시에 있는 거를 받아서 그대로 지금 써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고 제가 트랜잭션을 크게 묶어볼게요. 만 건을 한 번에 내려볼까요? 비긴 트랜 하고 나서 인서트 만 건을 묶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나왔어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수집은 잠깐 중지하고요. 몇 키리가 나올까요? 사이즈가.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하는 거 잘 들으셨다면 맞출 수 있는데. 1024K. 정말? 왜 1024죠? 1024는 데이터 파일 내릴 때 1024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데이터 파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로그 파일 쓰는 거잖아요. 60K죠. 아까 로그 캐시 사이즈가 제가 60이라고 했잖아요. 데모를 조금 뒤에 넣었다고 이렇게 당하시면 안 되죠. 로그 파일은 최대 60K. 한 건씩 넣는 거는 512바이트.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데이터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파일을 테스트할 거면 체크포인트를 잠깐 중지해놓고 데이터를 많이 밀어넣어요. 그리고 체크포인트를 딱 때리면 1메가씩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 커피라도. 데모는, 첫 번째 데모는 이것만 보여드리고요. 프로세스 모니터 참 유용하게 사용하거든요. 저희 언제 사용하냐면 설치 이슈 있을 때. 고객사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막 레지스트리도 손을 대서 지우고 정상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많이 건드려놓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프로세스 모니터를 띄워서 뭘 읽으려고 한 거지? 어디서 액세스 디나리가 났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야 되거든요. 정말 많이 걸렸던 설치 케이스는 19시간을 걸려봤었어요. 지우고 재설치하는데 원격으로 19시간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찾아가서 그냥 제가 제거하고 다시 한번 설치해주고 싶더라고요. 그곳에. 조금 전에 이제 보셨던 데모인데요. 이거 두 가지 데모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는 생략을 했어요. 이거는 로그 라이터 하는 데모거든요. 실제로 데이터 파일 쓸 때 2014에서 데이터 파일을 많이 사용했을 때 262K라고 나오는데 2014까지는 25K 라이트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2016은 1MB를 라이트 하거든요. 이거는 데모를 제가 뺐습니다. 아까 데모는 대체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이시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그리고 돋보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이실 것 같아요. 2014 버전에서 256K 그리고 아래쪽에 빌드 버전은 2014가 맞습니다. 절대 속이지 않았고요. 옆에 보면 1메가씩 MDF 파일이죠. 이건 LDF 파일이 아니라 MDF 파일 라이트 할 때 1메가씩 찍혀 나오죠. 어떠한 트레이스 플래그를 쓰거나 요소 기본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갔네요. 지금 30분 됐는데 빨리 더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하는 새로운 기능, 오토매틱 소프트 누마라는 게 있어요. 하드웨어 누마에 대해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시죠? 하드웨어 누마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토매틱 누마, SQL 서버 2016이면 자동으로 누마를 구성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소켓당 하나의 물리적 누마 노드로 나눠지잖아요. SQL 서버 엔진 자체 특성이 내부적으로 다양한 인터널 스트럭처를 누마 노드에서 운영했을 때 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어요. 제품이 2008 이후 그런 식으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누마 노드에 따라서 누마 노드에 따라서 서비스 스레드를 분할하는데요. 뭐 IO 컴플레이션이라는 스레드라든지 레이즈라이트라든지 SQL OS 이런 것들이 누마 노드에 따라서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마를 잘 쓸 수 있으면 SQL 서버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왜 어떻게 해서 더 향상되는지는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개발팀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었는데 하드웨어 누마에 코어가 많이 있을 때 소프트웨어 누마를 사용해서 코어를 더 쪼개주는 거, 한 누마 노드에 코어가 좀 더 적게 들어있는 게 훨씬 성능과 확장성이 유리한 걸로 개발팀에서 테스트가 됐습니다. 그 기준은 5개에서 8개를 보고 있거든요. 5개에서 8개 정도가 이상적이다.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테스트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전 버전에서는 이런 누마 노드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싶을 때 레지스트리를 편집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2016부터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SQL 서버가 시작할 때 누마 노드의 개수를 방지해서 적절한 누마 노드로 나눠주게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총 한 누마 노드에 8개 이상의 로지컬 CPU가 있을 때 잘라내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0개 이상인 거죠. 8개까지는 잘리지 않고요. 10개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누마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건 디폴트 속성입니다. 따로 스페이스플랩이나 세팅을 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누마 노드를 나누는 단위는 인스턴스 단위가 아니고 스케줄 누마 노드를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눴을 때 한 누마 노드에 들어갈 수 있는 스케줄링 노드에는 최소 5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 싫다, 하드웨어 누마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쿼리 알트 서버라는 쿼리로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SP 컨피규어로는 저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저 쿼리로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밀접한 그런 내부 스레드, 레이즈 라이터나 SQL 메모리 노드 이런 것들은 소프트 누마를 나눈다 하더라도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런 메인 스레드들은 하드웨어 누마만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 예로 제가 20개의 코어하고 2소켓짜리거든요. 2소켓이고 각 소켓에 10코어가 있는 장비에서 SQL 서버를 2016을 설치하고 기동했을 때 어떻게 나뉘냐. 이렇게 4개의 누마 노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하면 2소켓이었겠죠. 그리고 각각 CPU는 10개씩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20코어짜리 2소켓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이런 결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전 그림에서는 여기도 한 개의 누마 노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 보이시죠? 12개 코어인데 6개로 자동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두 개의 누마 노드로 만들어내는 거죠. 별 따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SQL 서버는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다음이 실제로 그러면 오토매틱 소프트 누마가 동작했을 때 에러록이 어떻게 기록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Azure EAS VM에 소프트 누마가 동작하는 걸 캡처한 화면이거든요. 에러록 본 거죠. 2소켓이고 각 소켓에 10코어가 있는 장비였고요. 총 20개의 로지컬 프로세스.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Automatic Soft Numa was enabled라는 메시지를 보게 되고 각 누마 노드가 구성된 이제 번지수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알트 서버 명령으로 이 누마 노드를 껐다 그럼 이 메시지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줄만 빼고요. 그리고 하이퍼스레딩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이퍼스레딩이든 물리노드든 똑같이 로지컬 프로세서 개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머신의 로그라이트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까 제일 우리 두 번째 했던 건데 로그라이트의 개수는 4개입니다. 레이지라이터는 하드웨어로만 따라가기 때문에 2개일 거고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렵죠. 누마도 뭔지 모르겠는데 레이즈라이트는 또 뭐지?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2012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경험상 SQL 서버 2005랑 2008은 완전히 누마를 지원하는 누마 어웨어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2012년경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많은 고객사에서 DB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누마 장비들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하드웨어가 그때 많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객분들이 DB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바꿨던 거죠. SQL 서버 2008 이런 환경에. 그러다 보니까 SQL 서버 자체도 이전 버전은 누마 OS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개로 누마 노드를 나갔을 때 레이지 라이터, 메인이 되는 프린시플 레이지 라이터가 그 노드에서 정상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거죠. 제품 버그를 할 수도 있고 누마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에서 있었던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지 라이터가 버퍼풀에 있는 내용을 계속 디스크를 이렇게 내려보내서 다양한 버퍼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사용자들의 DB 커넥션조차도 허용해줄 수 있는 메모리가 남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 시점에 국내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DB 마이그레이션은 2008 그대로 하드웨어만 누마 노드를 바꿨다는 상황들. 요즘에는 거의 보기 힘든 거죠. 이 케이스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자다가 새벽에 전화를 받고 SQL 서버 로그인이 안 돼요라는 문제로 야간에 긴급 지원했었던 케이스로 기억이 되네요. 예. 또 하나, WinDB로 디버깅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이거 패스할게요. 지금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CNAME 스레드. 또 어려운 주제죠. 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볼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이걸 말씀드려야지, 쉽게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마 노드 생겨나고 하드웨어 발전하고 SSD 보급화되고 I/O 병목은 거의 다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누마 노드가 생기다 보니까 누마 노드가 메모리 액세스와 관련된 트러블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중에 이제 연관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요.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힙 메모리 할당하잖아요. 개발할 때 SQL 서버는 자체적으로 힙 메모리를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요. 그힙 메모리 얼로케이터 자체를 SQL OS에서는 메모리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메모리 오브젝트는 사실 SQL 서버에 다양한 멀티스레드, 다양한 스레드들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스레드 세이프티 오브젝트. 왜냐하면 한 녀석이 메모리를 할당받으려고 할때 여러 녀석을 동시에 할당해줄 수 없어요. 무조건 한 번에 한 녀석만. 그리고 해제할 때도 반드시 한 녀석만 해제를 하게끔 이 통로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메모리 할당을 요구하는 많은 스레드들이 SQL 서버에게 나에게 메모리를 줘라고 요청을 하고 있을 때한 녀석이한테 한 녀석 하나씩밖에 줄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대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뮤텍스라는 공개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메모리 요청 수가 많을 때 SQL 서버 기존 버전에서는 한 녀석이 저 역할을 다 해야 했었던 거죠. 메모리를 얼로케이션을 해주는 주체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쿼리가 메모리를 할당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때 시스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대기용을 보면 CMEMS 레드라는 대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헤비하게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지 않는 환경이라면 이 대기용을 보긴 사실 쉽진 않으실 거예요. 국내에서도 몇몇 고객사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이 대기 기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수 밀리세컨드 이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것도 이제 누마 환경에서는 되게 이슈화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트레이스 플래그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품은 이미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한 메모리 할당 경합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줄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메모리를 얼로케이트 해준 주체는 한 녀석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한 녀석밖에 없다 보니까 메모리 할당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녀석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더 낮게, 보다 낮게 할수 있을까?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누마 노드마다 메모리를 할당해 준 녀석을 가지게 하자. 그래서 퍼 누마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4개의 누마 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메모리를 얼로케이트 해주는 녀석이 4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부족 현상이 나타난 거죠. 실제로 해외에는 그런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요? 메모리 얼로케이트 해주는 녀석들을 더 늘려야 되는 게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퍼 CPU로 바꾸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예제로 봤던 머신이 CPU가 20개가 있었잖아요. 누마 노드는 4개였고. 그러면 저 트레이스 플래그 8048을 딱 켜놓고 SQL 서버를 재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퍼 누마 노드가 아닌 퍼 CPU 단위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메모리를 할당받기를 원했다. 그러면 기존에는 노드에서 4개의 노드가 있었겠죠. 4개의 노드에서 메모리를 할당해주는데 이제는 20개의 CPU에서 메모리를 할당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CPU가 할당받게 해야지. 왜 처음에 노드로 시작해? 이런 궁금함,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물론 CPU로 바뀌게 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리소스가 더 드는 거죠. 오버헤드가 드는 거죠. 그, 이 역할을 해줄 메모리 패스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메모리 패스랑 관리에 대한 비용이 더 들거든요. 뒤에서 아마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뒤에 내용을 정리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2016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체이스 플래그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메모리, 그러면 메모리 오브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돋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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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메모리 오브젝트들을 쭉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현재 이 녀석이 파티션 노드로 되어 있다. 근데 이 트레이스 플래그를 켜면 퍼 CPU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미 퍼 CPU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트레이스 플래그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퍼 CPU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많은 메모리를 사용한다. 그러면 장애인 거죠. 그 고객사의 것이는 CMM 스레드 대기가 엄청 보이면서 장애가 발생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경험상, 이런 지금 환경상 쉽게 나타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SQL 서버 2016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굉장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존 SQL 서버 2014 이전 버전의 환경이었습니다. 쿼리가 메모리 오브젝트로부터 메모리 할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메모리 얼로케이션 해주는 녀석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개의 세션이 요청된다. 한 녀석만 가능한 거예요. 한 번에 한 녀석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 SQL 서버 2016을 어떻게 바뀌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많은 요청들이 오지만 한 녀석에 하나밖에 할당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 경합이 발생했다, 병목이 발생했다, 자동으로 파티션 노드로 바꿔줍니다. 모니터링 스레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누마 노드가 두 개라고 하면 두 개, 누마 노드가 네 개라고 하면 네 개로 늘어날 거예요. 메모리 얼로케이트 해주는 주체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더 완화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컨디션이 디텍션 됐다. 그러면 퍼 CPU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메모리 오브젝트를 메모리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CPU 개수만큼. 아까 같은 경우는 20개의 메모리 오브젝트가 생기게 된 거겠죠. 그러면 메모리 얼로케이션에 대한 병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줄일 수 있을까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개발팀에서 얘기하기로는 ASP.NET에서 우리 세션 스테이트를 사용했을 때 30% 정도 성능 향상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직접 테스트해보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분명히 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전 버전에서는 퍼 CPU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스케일업 해주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메모리 오브젝트를 다 저렇게 파티셔닝 해주지 못하거든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파티션이 가능한 메모리 오브젝트, 파티션이 가능하지만 파티션이 아닌 오브젝트, 그리고 파티션되어 있는 오브젝트, CPU로 퍼 CPU로 변경되어 있는 오브젝트, 이런 네 가지 종류의 파티션 타입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거 실제로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제 개발자가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CSS 블로그에 일원 그 포스팅 올렸고 그 포스팅을 따라가 보면 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그림으로 대체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녹색으로 보이는 게 배치 리퀘스트거든요. 배치 리퀘스트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중단된 시점이 있는데요. 이때 빨간 라인은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대기하고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병목이 생긴 거죠. 저렇게 쭉 병목이 생기다 보니까 자동으로 감지를 한 겁니다. 컨텐션 발생했어. 이 디텍트하고 나서 글로벌에서 누마 노드로 변경이 되고 퍼 CPU로 마지막에 전환이 된 시점부터 메모리 병목은 CMM 스레드 대기는 쭉 떨어지고 배치는 합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더 많은 일을 처리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3,000 배치에서 8,000 배치라고 나와 있는데 테스트 시나리오가 영상은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5분 남았고 두 개 남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뭔들 재밌게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도 숙제니까 빨리 하고 저도 가서 또 고객님들께 기술조사 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하고 치죠. 우리 SQL 서버에서 쿼리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요소예요. 이거는 쿼리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구문 파싱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저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작은 쿼리와 거의 메모리를 먹지 않겠지만 큰 쿼리들은 컴파일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메모리가 소요되게 됩니다. 샘플로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간단한 쿼리, 메모리 먹지 않는 쿼리들 그냥 별 스로틀링 없이 제한 없이 쿼리 컴파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슬래시 올드가 있을 때 조금 등치가 큰 쿼리, 실제로 값을 따지면 380kb 이상되는 쿼리는 이 스몰 게이트웨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 쿼리들은 이 스몰 게이트웨이에서만 놀 수 있어요. 리밋이 없는 노 게이트웨이에서 놀면 안 돼요. 380kb 이상이 되면 이 영역에서 놀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8개 이상이 되면 12배인가 8개인지 잘 모르겠네요. 뒤에 있을 텐데 그만큼의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게 되면 여기서 놀아야 돼요. 그거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게 된 거라면 여기서 놀아야 되고요. 왜 이렇게 영역을 나눠놨을까요? 컴파일해야 되는 영역을. 딱 그거에 큰 쿼리, 정말 큰 쿼리가 1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걔네들이 메모리를 다 써버리면 작은 쿼리들이 쿼리가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큰 녀석들은 그래, 한 녀석만 쿼리 수행되고 나머지 다 기다려, 아홉 녀석은 기다려. 그리고 작은 쿼리들은 다 수행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놓은 디자인인 거죠. 쉽죠? 쉬운 디자인이죠.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대기용은 리소스 세마포 쿼리 컴파일, 이 대기용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본 고객사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지원으로 한 3, 4번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 대기용이 결국 뭐냐면 저 게이트웨이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쿼리, 그 대기용인 거죠. 보통 등치가 큰 쿼리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이때 이 순간에 DBCC 메모리 스테이터스를 해서 굉장히 많은 메모리 스테이터스가 나올 텐데 찾아보세요. 스몰 게이트웨이, 미디엄 게이트웨이, 빅 게이트웨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 세 개의 대기 유형이 나왔을 때 빅 게이트 영역의 웨이트를 보면 딱 세 개라고 찍혀놓은 거예요. 예쁜이 되거든요.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2016은 뭐가 좋아진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2014 이전 버전까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빅 게이트웨이는 하나밖에, 한 번 하나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 미디엄 게이트웨이는 CPU 개수만큼 들어와요. CPU 개수가 만약에 4개다. 그러면 4개만 동시에 이 영역에 들어와서 수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몰은 4개 곱하기 4개. 밑에는 제한 없고요. 그리고 DBCC 메모리 스테이터스를 보면 각각의 인기치를 볼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CPU가 8개 8코어짜리예요. 그러면 컨피그 유닛이 8로 되어 있고 스몰은 8 곱하기 4. 총 32개가 동시에 이 영역 게이트웨이에 들어올 수 있고 빅게이트는 여전히 하나. 하드코딩 게 있어요. 빅게이트는 무조건 하나. 근데 2016이 달라졌습니다. 빅게이트가 늘어났죠. 큰 덩치가 큰 쿼리들이 이제 좀 더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저 영역은 가변적이에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정해지지 않고 그럼 무엇을 따지느냐. 새로 DMV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위에 있는 DMV. 기존에는 없던 DMV거든요. DBCC 메모리 스테이터스를 쳐야지 스몰, 미디엄, 빅게이트의 개수를 알 수 있었는데 이제 2016은 저 DMV 하나로 굳이 DBCC 메모리 스테이터스를 하지 않더라도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테스트를 했던 환경이고요. 처음에는 디폴트라는 게 사실 없게 되죠. 왜냐하면 타겟 서버 메모리에 따라서 이 값이 유동적으로 변경되거든요. 타겟 서버 메모리가 이 머신이 120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메모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빅게이트의 개수가 4개로 찍혀 있어요. 작가서 잘 안 보이실 텐데 4개고요. 그리고 타겟 서버 메모리를 제가 줄였어요. 타겟 서버 메모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맥스 서버 메모리를 줄여주시면 돼요. SQL 서버 서버 옵션에서 맥스 서버 메모리를 줄여주시면 타겟 서버 메모리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저 빅게이트가 다시 하나로 줄어들어요. 동쪽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아졌을까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리소스 세마포 대기, 컴파일레이션 대기가
훨씬 줄어들 거예요. 2016을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빅데이터에서 놀수 있는 쿼리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물론 작은 쿼리 컴파일이 필요한 작은 녀석들도 물론 보고받을 수 있을 거고요. 쿼리를 실행할 때 쿼리 실행 메모리랑은 다릅니다. 이거는 컴파일할 때 사용되는 메모리만 이 게이트웨이에서 처리되게 되는 거죠. 예, 실제로 제가 아까 케이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리소스 세마포 쿼리 컴파일이 대기 유형이 발생하는 사례, 어떤 경우에 저 대기 유형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쉽죠, 이거는. 쉬운 거잖아요. 쿼리 컴파일 하는데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릴까요? 맞춰주셨어요. 애도 쿼리가 많은 거죠. 아니면, 옵션, 리컴파일을 다 박아놨다. 모든 쿼리에 박아놨다거나 실행기에 재사용을 못하는 경우에 계속 쿼리 컴파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대기 유형이 많이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10분 남았는데 마지막이에요. 이거 관리자분들은 좀 좋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패럴 리커버리. 다른 DBMS, O로 시작한 다른 DBMS는 이거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고요. 이것도 참 SQL 서버가 트랜잭션이 굉장히 실제 고객사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저도 케이스를 받았었는데요. 누군가 개발자 혹은 DB 쿼리를 잘못 날렸어요. 외워줄 조건을 잘못 줬다거나 외워줄 조건 없이 업데이트를 쳤다거나 놀란 거죠. 킬을 시켰어요. 명령을. 킬이 안 먹어요. 킬을 했는데도 계속 돌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쿼리가 돌았다는 거죠. DB를 꺼버렸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SQL 서버 서비스를 정리해버리고 다시 켰어요. 그랬더니 DB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전화가 왔습니다. DB에 연결이 안 돼요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확인해서 DB 서버 에러 록을 보면 매니멀 스튜디오에서 보면 인 리커버리 한글로 되면 복구인가요? 복구? 복구 중? 복구? 이렇게 나올 거고요. SQL 서버 에러 록을 보면 막 퍼센트가 모일 겁니다. 몇 퍼센트 됐니 안 됐니? 그러면 저희의 가이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보이시죠? 네, 끝에 보이실 거예요. 세 단계 단계가 거쳐지는데 이 단계에서 뭘 하느냐? 첫 번째 분석 단계, 두 번째 리두, 롤 포워드 단계, 마지막에 이제 롤백 단계가 거쳐지게 되는데요. SQL 서버 2016에서 어떤 점이 좋아졌느냐? 이 롤포워드 단계, 비용이 가장 비싼 롤포워드 단계를 병렬 처리로 진행하게 됐어요, 이제. 참 좋은 기능이죠. 이제 크래시 리커버리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예요. 몇 개까지? 한 DB당 16개, 전체 DB 서버에서 100개? 이거는 제가 스펙에서 본것 같은데, 실제로 공식 문서가 나와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병렬 스레드 동작 방식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큰 그림이 있는데 포인트만 제가 딱 집어냈어요. 메인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거, 비긴 트렌, 체크 포인트, 커밋, 어버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리스트를. 그리고 전체 트랜잭션 녹에서 각각 개체별로 쪼개요. 순서 상관없어도 되는 것들. 순서가 관련 있는 것들은 연관 지어야 되고요. 순서 관계 없는 오브젝트들. 이건 뭐 테이블 1인 거고, 이건 테이블 2인 거고. 그렇게 트리를 만들어요. 30 페이지 업데이트 트리를 쭉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병렬 스레드를 쭉 만들죠. 스레드 풀에서 너 이거 처리해, 너 이거 처리해, 너 이거 처리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구조 심플하죠. 이렇게 해서 리커버리 성능이 굉장히 향상이 됐고요. 그렇게 리커버리가 진행 중일 때 시스 프로세스로 아니네요. 이건 리퀘스트로 한번 지금 대기 유형 잡아보면 여기 보이는 병렬 스레드를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메인이 되는 헬프 태스크 스레드가 있고 위에 리드 태스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최대 16개 이렇게 막 보이실 거예요. 이제 정말 16개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 스펙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리커버리가 완료됐을 때 이렇게 analysis, redo, undo 각각별로 시간을 보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소요되는지. 근데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이 있는 상태에서 DB를 껐다 그러면 정말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X 이벤트에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항목들이, 이벤트들이. 리커버리 상태를 상세하게 볼수 있는, 지금, 이벤트들이 추가됐거든요.
제가 실제로 제 머신에서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를 일으키고 그리고 강제로 끈 다음에 저 이벤트로 엑스멘트로 그 현재 진행률을 살펴본 거예요. 상세하게 그냥 단순히 분석에서 몇 퍼센트, 롤포워드에서 몇 퍼센트, 언두에서 몇 퍼센트가 아니라 세부적인 단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기술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리커버리가 지연되고 있을 때 뭐 때문에 지연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크래시 리커버리나 로그 리스토어 할 때 트랜지션 로그 복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원래 예전에 우리 DB 이렇게 복원할 때 10분밖에 안 걸렸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요. 뭐가 가장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 분 대답해 주셨는데 또 있을까요? 아시는 분? 시콜러에도 질문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결국 버추얼 로그 파일 개수가 영향을 미친 거죠. 로그 파일이 저장되는 그 가상의 블록인 거죠. 이거 레커멘데이션은 100개 이하 유지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모 고객사에서 2,000개 남껏 2,000개 조금 넘는데 성능에 굉장히 큰 저하를 일으켰던 고객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고객사 중에서는 제 팀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60만 개가 있었던 고객사가 있었어요. 저는 X86 때 30만 개가 있었던 고객사를 경험했었는데요. 리커버리 하다가 메모리 부족으로 리커버리가 중단되더라고요. 맹추리그 영역이 부족으로. 하여튼 이거는 절대 1000기 이하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분 남았는데 몇 가지 더 제가 CSS 엔지니어에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좀 몇 개의 페이지를 추가했는데요. 우선은 이거 CSS 블로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블로그에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한 2개 정도 빼고요. 다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는 것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 2016년 1월부터 SQL 서버 누적 업데이트 다운로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SQL 서버 2014 CU 서팩1의 CU2를 받고 싶은데 그 페이지에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면 최신 정보가 있는 CU 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있는 버전, 난 액티브 패시브 똑같은 버전으로 맞추고 싶은데 과거의 버전은 어떻게 다운로드해? 하면 마지막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 카탈로그 사이트에 가서 직접 그 버전을 명시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리해놓은 문서를 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요. 블로그 주소를 곧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건 저희 팀 직원이 동료가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SQL 서버 2012가 나오고 나서 누적 업데이트가 나온 지금 순번을 보여드린 건데요. 누적 업데이트가 얼마마다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SQL 서버 누적 업데이트는 매 두 달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서팩1이 나왔죠. 서팩1이 나오고 나서도 RTM 버전의 누적 업데이트들이 계속 같이 올라가요. 근데 서팩1이 나오고 보통 1년 뒤면 기존 버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원 중단이라고 하면 핫픽스를 만들지가 않아요. 보안과 관련된 거 빼고요. 그리고 서팩2가 나왔죠. 서팩2도 계속 CU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던 과정에서 서팩1의 기술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서팩1은 작년에 이미 중단됐어요. SQL 서버 2012 같은 경우에 지금 서팩3가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서팩2 기술 지원도 이제 6개월 남았죠. 6개월 후에 중단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버그픽스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서팩2 이전 버전은 버그픽스를 받으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항상 최신 버전, 잠재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2014는 어떠냐? 2008은 말할 것도 없겠죠. 2008은 이미 전 오래전에 끝났고 2008 RTM은 2014 RTM이 다음 주 화요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2014는 서팩1을 반드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QL 서버 2012 전체 기술 지원 중단은 이제 6년 남았네요. 6년 금방 갑니다. 항상 2014도 쓰시고 2016도 사용하시고 최신 버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죠. 지금 2005, 2000 쓰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걸요, 여기에. 지원은 안 되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CSS 엔지니어랑 제가 문서 참조했던 그런 링크들을 드렸고요. 제 블로그. 여기에 한국 로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그 블로그를 해놨거든요. 본 적 있으시죠? 분명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아까 업데이트와 관련된 것들 제가 정리했고요. 오늘 발표했던 내용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올리겠지만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공유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드백도 좀 받아보고 싶어요. 네, 세션은 다 끝났고요.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밖에서 제가 뭐 아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